룻기 2장 4절에서 13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뵈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야 하니 뵈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뵈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뵈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년과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것을 그 주제를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면 뭐 지금까지 뭐 좀 경매를 받는다 그럴까요? 좀 의식 있는 교인들로부터 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게 신학 용어인데 좀 일반화돼서 뭐 성공주의다, 뭐 물질주의다, 뭐 축복 신앙이다, 뭐 이런 말로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 이 번영 신학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그 오류를 지적도 했지만은 사실 그 효과는 미미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여러 대행교회의 비리가 드러나면서부터 사회에 지탄을 받는 그런 요소가 이제 물질적인 부패에 거의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부도덕한 것들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기독교에 식상한 사람들은 이제 교인들의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나가서 따로 이렇게 다른 형태의 모임을 갖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던 사람들은 아예 발길을 돌리지 않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 아직 접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나라 교회는 적어도 수적으로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뭐 되돌린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영성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아요. 제가 오래전에 사실 뭐 10년도 훨씬 넘게 이 번영신학이 우리나라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다가 책 두 권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재물과 복. 그것이 요즘은 하나님의 돈 이렇게 타이틀이 바뀐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십자가 헌금이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헌금 제도 전체에 대한 교회 헌금에 대해서 다 다뤘어요. 지금은 그것이 뭐 헌금 이야기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바뀌어가지고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여러 가지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내다보는 하나의 실물 막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물질적인 예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이와 같은 성경의 의도를 무시하고서 완전히 그런 성경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재례 문화의 전통적인 축복관, 그 물질관을 그대로 성경에 대입을 해서 이것을 이제 믿고 가르쳐 왔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 구약에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그 받는 복을 어떻게 예시를 했냐면은 거기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거예요. 만사가 잘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뭐 형통신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뭐 무병장수, 병도 없고 오래 살고 또 국가가 태평하다, 외적으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고 농사 잘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시를 했어요. 표면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축복관과 전혀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봄 되면 뭐 요즘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뭐 대문에 문에다 입춘 대결 크게 써붙여놓고 뭐 수전이 뭐 이런데도 다 복자 이게 숫자 이렇게 장수 뭐 이런 거 다 붙이지 않아요? 뭐 무당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 방 같은 거 받아와가지고 붙여놓고 뭐 기우제도 있고 뭐 국가 태평을 비는 뭐 제사도 있고 너무 뭐 최근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이와 같은 제례 종교의 방식을 따랐어요.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축복관, 제례관, 물질관 뭐 잘 다른 것이 없단 말이죠.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도 그 같은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기독교 하나님, 서양의 하나님, 물론 서양 하나님 아니지만 되게 기독교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걸로 알죠. 선교사들이 거기서 봤으니까 서구적인 기독교 종교니까 더 격이 높은 것 같고 더 고상한 것 같고 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뭐 새벽에 정성을 들이면은 효과가 있다. 뭐 그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믿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어릴 때 모친하고 뭐 새벽에 맨날 절에 가서 뭐 지성 드리고 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새벽 정성 드리면 효과가 좋다 이거죠. 많이 바치면 몇 배로 더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히 새벽 기도가 강조가 됐고 뭐 건축헌금이니 뭐 11절에 하는 그런 희생적인 헌금이 강조됐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갖다 대죠. 새벽 기도를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제례 종교의 축복관이 더 강하게 지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회생활하고 상관없어요. 세상이 뭐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어요. 그죠? 나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은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스톱이에요. 뭐 이웃이고 뭐 사회정이고 뭐 윤리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웃사랑의 범주로 내 삶이 확대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교회당만 커지죠. 교인들은 극도의 개인주의 신앙, 뭐 경건하게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 경건에서 끝났던 것이에요. 산성보험의 부분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뭐 소금과 빛이 된다, 되라 세상에 그런 말은 그냥 소기의 경일기였어요. 그래서 전혀 실천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죠. 물론 이제 복음대로 행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사는 교인들도 적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교회와 교인들은 세속적인 축복사성으로 젖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이것이 몇십 년 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와 같은 우리들의 재례적인 인습과 가치관을 엎고서 교회가 축복사상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도 물질적이고, 알고 보니까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집단이다 하는 것을 이제, 꿰뚫어 보시는 분들은, 그저 축복이라는 축복, 복, 뭐 이런 말만 나와도 그냥 이 알레르기 반응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이라는 것은 무조건 비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밀어내 버리는 그런 자세는 극단적인 반응입니다. 물질의 복은 영적 교훈을 위한 보다 높은 의도를 품고 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기독교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도 아주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물질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물질 위주의 복만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영적 차원의 복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사회적인 성공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내리는가 하는 것을 신뢰로서 가르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용을 하니까 문제죠. 시편 112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영화가 따르고 후손이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교훈의 목적이 사라질 뭐 물질이라든지 뭐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물질적 번성에 묶이지 말고 영구적이고 영적인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더 갈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면 왜 구약에서처럼 이런 말씀들이 없는가? 왜 물질에 대한 복, 뭐 여러 가지 뭐 장수에 대한 거, 뭐 나라 잘 되는 거 이런 가지 형통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에 대한 주제들이 별로 왜 없고 구약에만 있느냐? 구약에 잔뜩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신약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신령한 복의 주체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바라보던 그 물질적인 복의 궁극적인 대상이 실체로서 영적인 실체로서 세상에 오셔서 구약에서 바라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내용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세상에 속한 것들로 복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또 아 그러니까 막 그냥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신령한 거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뭐 속된 거 다 버리고 다 그렇게 살아야 돼. 크리스천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모든 거 욕심 없이 살아야 돼. 뭐 그 어때 절에 어떤 유명하신 스님이 쓴 책 하나 있었죠. 무소유 뭐 그런 거. 그것도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나 봐요. 아무것도 없이 청렴하게 살아야 돼. 가난해야 돼. 뭐 가지고 이것저것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넥타이 하나면 평생 가는 거지. 뭐 또 이건 또 구태에 매어서는 못해. 나 없이 살아야 돼. 이번 저 애들 지금 뭐 부족한 게 많은데 그 너무 생활비가 적으니까 어떻게 좀 투잡을 띄워보든지 해요. 이분이 무슨 말하고 있어 지금. 이 세상 다 없어질 것인데 예? 무슨 또 물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애들한테 그런 거 같이 만든다. 없이 살아야 된다. 가난은 그 돈 많으면 유혹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먹고 사셨어요. 물론 가난하셨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라고 하시고 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남을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시기하는 것이에요. 교회 장로님들 뭐 돈 없는 그렇게 아주 찌질이 가난한 사람 장로 되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돈 없으면 장로 안 돼. 여러분 장로 되고 싶으면 돈 많이 모셔야 돼. 근데 그 두 가지 반응 보이잖아요. 장로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아주 부러워하죠. 그 명예고 뭐 지도자 노릇하고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뭐 그런 조크가 있을 때다. 미국 사람들, 미국 군인들 다 저기 돌아가라. 우리나라 필요 없다. American 뭐 GI go home. 그렇게 막 피켓 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외친대요.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go home 하고 with me.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물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한편 신자들이 복받는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것을 제가 몇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보아스를 볼 것 같으면 자신의 추수밭 현장에 가서 일꾼들 보고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축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그것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또 축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먼저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그게 우리 유교 전통이죠. 사회인습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보아스가 먼저 아래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데 룻을 만나가지고 또 룻에게 축복을 해요. 많이 돌봐주죠. 친절한 배려를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기 뭐 남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절대 너를 희롱하지 못하게 할 테니까 안심하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그렇게 하고 이방 여자지만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하층 시민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베풀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교훈 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벌써 피부 색깔 다르면 그냥 차별하잖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조그만 잘못하면은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막 불평하더라고요. 미국 의사들 그냥 이 인종차별한다고. 그 얘기를 뭐 어떻게 됐길래 그러냐 하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거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뭐 절차 밟아야 되고 뭐 물을 질문하고 다 이러는 건데 그걸 인정차별, 내 마음에 조금 안 되면 인정차별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LA에 있어 보니까 거기 맨 멕시칸들 한국 가게에서 일하고 한국 식당에서 일하고 다 그러는데 진짜 인정차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더 심해요. 흑인을 사람으로 봅니까? 그 폭동 났을 때 흑인들이 와서 다 때부시고 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선행을 하면, 선행은, 주님 안에서의 선행은 열매를 거둡니다. 룻은 보아스의 돌봄에 아주 감격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의 종 여정만도 못한 저에게, 이 이방 여자에게, 이 누차하고 가난하고, 참 이렇게 사해, 하층민인데, 저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근데, 보아스가 말하기를, 너의 그 선행이 나에게 다 알려졌다 그러거든요. 룻이 그런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 뭐 그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선행을 드러내시더라 이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복을 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의 귀에 룻의 선행이 알려지게 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문 걸어 잠그고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물론 위선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염려 말라 이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해도 하나님 그걸 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 룻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룻처럼 여호와만 바르고 겸손히 사는 사람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세상에 나 혼자 무인도서 산다면은 뭐 이것저것 챙기지 않겠죠. 다른 사람 없으니까 의식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모여서 살고 함께 살고 같이 얽혀져서 사는 사회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선이 많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도 기억하지 않고 그때 뭐 그런 일 내가 했나? 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과 하나입니다. 아시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고 뭐 했고 뭐 아니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한 것이 다 나한테 한 거야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예,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도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선행한 거 기억하지 않아요. 그건 뭐 적어놓지 않습니다. 선행하고 잊어버려요. 그거 나중에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그때 너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는데 하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룻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아이,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이나 받으셔야죠. 이렇게 하고 사형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만 해도 지금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이제 식사 같은 거 이제 하라 그러면은 항상 안 하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 저 식사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세 번을 물어봐야 된다고. 그 세 번째 하면 이제 그때서 이제 조인을 하죠. 대체로.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룻이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 날개 밑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주의 날개 밑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쉬운 상징이죠. 뭐 안전, 보호, 평화, 안식 뭐 그런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을 새에다가 비교를 잘했어요. 새의 날개. 예. 그 새들 보면 그 독수리도 보니까 해가 뜨거우면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그 새끼들 이렇게 햇빛 안 받게 보호하더라고. 참 그런 지혜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요. 예. 그래서 속절없는 룻이 여호와께서 날개를 펼치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와 안전을 받게 된다. 받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룻에게.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을 반드시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따뜻한 말 한마디, 복음적인 스테이트먼트 하나,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한 많은 세월을 보냈던 룻에게 그것은 굉장히 큰 안식이었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 왔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돌보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어느 정도로 강하고 짙은 것인가 하는 것은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끔 느끼기는 하겠죠. 어느 농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농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불이 진화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농장이니까 여러 가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닭도 있고 그렇죠. 닭이 새까맣게 타서 죽었어. 그런데 그 탄 닭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건드렸더니 그 밑에서 병아리들이 살아서 뾱뾱 하면서 나왔어요. 자기 몸은 다 탔어요. 자기는 죽었어. 그러나 자기 날개 아래 자기 품 안에 있는 새끼들은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예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잃으셨죠. 그럼 십자가 아래, 십자가의 날개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요.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보살핌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원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타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은 불타고 있어요. 농장이 불에 휩싸였어요. 근데 암탉이 새끼를 불러요. 오라고, 빨리 오라고. 내 날개 밑에 들어오라고. 근데 안 들어갔죠. 결국은 어떻게 예루살렘 파괴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날개를 펼치시고 우리를 품으려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내게 오면 이런 보상이 있고 내게 오면 이런 안식이 있고 이런 휴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알아서 제가 사니까 걱정 마세요. 병아리가 자기 어미 닭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을 자꾸만 밀어내죠. 룻이 보아스의 그 같은 축복의 말을 듣고서 초청의 말을 듣고서 룻이 보인 태도는 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 그 복을 원합니다. 그랬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즉시 그 말을 했어요. 이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유교적인 겸양 필요 없어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보호와 안식과 소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룻은 우리들에게 좋은 모범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타산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손해를 갚아주신다. 그렇게 뭐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빚진 자로 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굉장히 상리적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갚아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건 그건 비영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균형이 없는 반응이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누구에게 빚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슨 선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이웃사랑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그것을 뭐 보상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들이 쉴 때도 종들은 주인이 쉴 때도 일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일 다 마셨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종, 뭐 노예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은 그 문맥상으로 굉장히 귀한 잡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귀한 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종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구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그 가르침대로 따라서 살 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잘할 때 칭찬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뭐 보답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죠. 그 하나님께 은혜를 내리시겠다고 하면은 그것을 갈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해야지 그것을 미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선행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빚을 진 것처럼 그것을 후히 갚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들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길을 걸어가야죠. 희생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칭찬하겠다. 너에게 상을 주겠다. 너에게 나의 보살핌이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 품으로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밀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아까 오미다케 예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말하는 이사야에서 여러분 말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헌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나은 문명에서 깨닫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룻은 이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바로 그 복을 원합니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물질적으로 뭐 이것 더 해주시오 저거 그런 것보다도 사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자기 생명을 바치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나 그런 것을 또한 비물질적인 비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밀어내버리고 무시할 것이 아니죠. 그것을 갈망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더욱더 추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